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우리 계속해서 구약의 성도들이 증거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이 증거한 믿음이지만 지금 우리가 가진 믿음과 다르지 않죠. 다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배워왔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라지만 보지 못하는 현실을 실체로 소유하고 증거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래서 참 믿음에는 항상 실체가 있다는 것. 그 실체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실체를 이 복음이 알려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실체는 바로 오실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이루실 영원한 왕국인 천국에 있었다는 것. 그렇죠? 또 비록 구약에서는 그 현실을 그림자처럼 모형으로 증거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 그림자를 통해서도 장차 임할 이 실체의 현실, 즉 예수님과 천국을 바라보고 또 맛보고 누리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실체에 둔 믿음에 있어서는 구약의 성도들이나 지금 우리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그들은 약속으로 바라봤고 우리는 이미 성취된 현실로 누리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실체에 둔 믿음을 소유하고 누리고 증거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봤죠. 아브라함의 삶.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기업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장막 생활을 했다. 그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텐트 치고 살았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나그네 삶을 살았다는 거죠. 왜?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하늘에 있는 참 본향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천국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삶으로서 장차 참 천국 나그네로 오실 예수님의 삶을 미리 증거하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그분이 이루어지실 영원한 천국의 현실을 미리 누리고 증거한 삶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다는 거죠. 가나안 땅은 구약의 그림자였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을 가르치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여러 선조들을 예로 드시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잘 믿고 살았는가 우리도 그들을 참 본받고 살자 하면서 그들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들을 바라보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들이 증거한 예수님과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을 보면서 당시의 그림자의 현실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그 인물들 자체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가리킨 실체를 바라봐야 하고 그것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같은 믿음을 주셨음을 깨달아야죠. 그리고 우리도 더욱 구약에서도 약속으로 바라본 것만으로도 그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우리는 더욱 예수님과 천국에 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이 믿음을 또 다른 사건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히브리서 11장의 여러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을 보면 정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세요. 여러 면으로 나타나고 삶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백성들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여러 면으로 보여주시지만 한 믿음이 그 여러 삶을 다 주장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건에 관한 내용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여호수아서 6장에 나오는 여리고성 사건을 배경으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첫 번째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하는 전쟁을 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진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승리였어요. 뭐 그 전에 가나안 땅 이쪽 동편에서도 그 싸움을 한 적이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전쟁, 첫 번째 승리였고요. 사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누구의 믿음이 있었냐 하면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하는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세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믿음으로 굳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는 믿음을 가진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의 1세들이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해도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리고성 정복전쟁이 따라오고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믿음으로 하고 주어가 없어요.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이라고 하시지 않아요. 한국 성경에 보면. 그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주어가 없는 것처럼, 주어가 불분명한 것처럼 누구를 가리켜 얘기한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29절 말씀에서 따라오는 말씀입니다. 29절에 믿음으로 저희가 누구였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 그리고 나서 30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저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다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예요. 그런데 주어가 they, 영어로 하면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도 29절에서 알려주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30절에서 알려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백성이 아니에요. 그렇죠? 29절에서 홍해를 건넌 것은 이스라엘의 1세들. 그런데 30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의 2세들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마치 같은 백성으로 알려주십니다. 사실 조금 이따가도 보겠지만 사실 누가 더 나을 것 없는 같은 백성들이에요. 뭐 2세들은 더 나아서 뭐 그들은 더 잘했고 이걸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같은 백성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29절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 이것이 무슨 뜻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죠? 사실 모세와 함께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홍해는 뭐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믿음보다는 항상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을 당해요, 광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냐고 얘기를 해주시냐 하면 그 앞에 나오는 인물이 있어요. 모세예요, 모세. 그들이 당시 그들의 언약 대표였던 모세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 라는 말이 따라온다고요. 언약 대표인 모세에게 속하여 즉 모세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처럼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말씀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속하여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했나요? 새로운 언약 대표가 주어집니다. 누구죠? 여호수아. 그 언약 대표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믿음을 언약 대표와 하나 되어 있는 백성들의 믿음으로 연결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세들도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에게 속하여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렸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언약 대표의 원리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복음은 항상 이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예? 그러면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니죠. 우리 언약 대표의 공로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언약 대표께서 하신 일. 우리가 그 언약 대표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즉, 우리도 언약 대표인 우리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홍해를 건넜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가르치는 천국에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런 언약적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으로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를 건넜고 여호수아에게 속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 여리고성을 정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에 민수기에서 살펴보았어요. 우리 민수기는 1세들의 죄악, 2세들의 그 죄악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2세들도 그들의 선조와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똑같은 죄가 반복되는 걸 봤죠. First generation, second generation이 다르지 않아요. Second generation은 2세들은 더 나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그들도 1세들처럼 다 광야에서 멸망당해 마땅한 죄인들이었지만 장차 참 여호수아로 오실 예수님 안에서 오직 은혜로 언약기업의 땅을 무르게 될 우리 성도들의 현실을 미리 증거하게 하시는데 그 2세들을 쓰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1세들하고 2세들하고요 굉장히 닮아있어요. 모든 게. 그래서 참 그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2세들의 모습을 보면 먼저 우리가 신명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앞에 오는 신명기 두드러나미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 1세들하고 맺어주셨던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게 신명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재확인, 언약을 다시 맺어주시는 그 다시 언약을 확인해 주실 때에 율법도 주시고 십계명도 다시 알려주시고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1세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 장담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오는 전쟁이 바로 여리고성 정복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이 예전에 1세들도 이랬어요.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주실 때. 그렇죠. 그때에도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지침까지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고 장담했죠. 똑같아요. 지금 2세들도. 예. 정문으로 들어오신 분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둘 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군대로 잘 나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이 어땠는가를 보면 또 둘 다 닮아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합니다. 이런 모습을 2세들에게서도 보게 돼요. 여리고성은 잘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아이성 전투에서는 완전히 다 파죠. 왜? 하나님 불순종하고 시험해요. 자, 그래서 이 먼저 여호수아서 우리가 1장을 가보면은요, 1장 16절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여호수아서 1장 16절. 하여간 이 백성들의 이 장담, 백성들의 막 그 결심, 백성들의 막 그 이 열심, 이거는 오래 못 가요. 여호수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한번 가보세요. 예, 여호수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찾으셨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자, 잘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알려주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우리가 여호수아를 순종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여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굳게 하라. 담대히 하라. 곧까지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 성을 정복하게 돼요. 그런데 곧바로 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합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는 완전히 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 정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이후에 찾아오는 사사시대, 정말 그야말로 타락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호수아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와 함께 한 믿음으로 굳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어오는 여호수아서 6장으로 가면 가장 크고 견고한 성이었던 여리고 성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사건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로 이루실 구원과 승리의 현실을 미리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이 알려주고 있는 여호수아서 6장을 좀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에서 그들의 증거한 믿음이 무엇이었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먼저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5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일곱 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자, 이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치르게 하신 전쟁의 모습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전쟁.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보면 1장 아까 읽었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막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싸우겠다. 하고 굳게 결심하고 오히려 여호수아한테 아 여호수아여 우리가 잘할 테니 마음을 굳게 가지라. 우리가 싸우겠다.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신 것,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을 들으니까 어땠을까요? 갑자기 힘이 쫙 빠졌을 것 같아요. 아니 칼과 창을 좀 들고 열심히 연습해라 이것도 아니고 사자들을 타고 뭐 성벽을 넘어가라 이것도 아니고 성문을 뭐 대들보를 가지고 무너뜨려라 이것도 아닙니다. 뭐하라고 하셨어요? 성을 돌래요. 단순히 성을 돌라고 하십니다. 언약궤를 메고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게 하세요. 그래서 총 몇 바퀴 돌죠? 13바퀴. 그리고 나서 가서 이제 싸우라 하셨나요?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울려 불라고 하십니다. 이제 그러면 나가서 칼 들고 싸우라 하셨나요? 나팔이 불렀으니? 마지막으로 하게 하신 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크게 소리 지르게 하셨습니다. 아, 이게 무슨 싸움이에요? 싸움 같지도 않죠. 아니, 이게 어떻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싸움일 수가 있습니까? 아니 동네 애들이 싸워도 이렇게는 안 싸우죠. 그냥 애들끼리 싸우는데 주먹질이 아니라 슬슬 돌다가 소리 한번 꽥지르고 이겨요. 뭔가 주먹이라도 한번 휘두르고 칼이라도 들고 해야 하는 전쟁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하지 않으십니다. 철저히 사람의 생각, 세상의 힘으로 싸우는 전쟁을 하지 않게 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하나님 백성들이 싸우는 모든 전쟁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뭘 잘 싸워서 하나님께 승리를 갖다 주는 건지 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전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순종하여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승리에까지 오직 은혜로 함께 참여하는 전쟁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를 위해 필요한 것은 백성들의 힘, 백성들의 노력, 백성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믿음. 그리고 살펴보겠지만 그 믿음의 실체는 오실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 싸워주실 전쟁과 승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미리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며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도 안 되는 일은 일어나죠.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칼 한번 휘두르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첫 번째 전쟁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했을까요? 근데 깨닫질 못해요. 두 번째 전쟁은 완전히 또 다르거든요. 우리는 이 첫 번째 여리고성 전쟁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 자기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우고 승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이 하나님의 전쟁은 사실 전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늘 말씀드렸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백성들은 구원하시어 약속하신 언약 기업을 주시는 것. 그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현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심판을 집행하시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 심판과 구원, 마지막 심판과 구원의 실체를 그림자처럼 미리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 사단과 그의 세력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백성들을 거기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 기업을 주시기 위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세상 전쟁을 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하심으로 싸우시고 승리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볼 때 배웠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장담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군대가 되어 싸우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싸우셔야 한다고 했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했던 자가 있었죠. 그리고 칼을 들고 설친 자가 있었습니다. 똑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 칼을 거두라. 싸움은 내게 속한 거다. 그리고 친히 십자가로 가십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은 구원하시며 영원한 천국 기업을 얻게 하시는 승리의 영광을 이루시죠. 예수님의 전쟁이라는 거죠. 가나안 정복 전쟁과 많이 닮아있지 않나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 정복전쟁이 아니 가나안 땅 정복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 증거로 알려주셨어요. 여호수아서 이 6장 여리고성 정복전쟁 이전에 5장으로 가면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 가까이 나올 때에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군대장관을 만납니다. 아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미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도 전부터 와 있었다는 거죠. 왜 와 계셨을까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와의 보내심을 받고 자기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우시려고. 우리가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누구로 보죠? 여호와의 사자 같은 분으로 보죠. 예수님이에요. 예전에도 이런 싸움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자가 있었죠. 그게 누구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가 되는 야곱이었죠. 야곱.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죠. 야곱도 똑같은 전쟁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하고. 이방 땅에 삼촌 라반의 집에 쫓겨갔다가 왜 에서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가나안 땅의 기업을 무르기 위해 가족들 데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똑같아요, 지금.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기업 무르기 위해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야곱도요,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거 생각나세요? 이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무르기 위해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미리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야곱은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누구와 싸울 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머릿속에. 에서였어요. 에서. 하나님이 뭘 야곱에게 알려주신 걸까요? 가나안 땅의 기업을 무르는 전쟁은 즉 에서와의 전쟁은 야곱에게 속한 게 아니라 나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약속한 언약을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이루어주겠다는 거죠. 에서와의 전쟁조차도 가나안 땅에 기업을 얻게 되는 전쟁조차도 하나님이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근데 야곱이 그걸 보고 나서도 여전히 사람의 전쟁을 하려고 그랬죠. 어떻게 하면 에서와 싸울까 또 머리 굴리죠. 가족들 먼저 하나씩 하나씩 보내고 자기 맨 마지막에 남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씨름해 주시잖아요. 왜? 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야. 항복하게 하세요. 내 전쟁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긴 자, 승리한 자로 불러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도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돌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 무엇이 함께 돌았나요? 뭘 가지고 돌라고 하셨죠? 언약궤. 언약궤. 언약궤가 뭘 가리키고 있었습니까? 언약궤. 언약궤는 원래 지성소에 있죠? 지성소에서 이 언약궤를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언약궤 덮개, 뭐 언약궤, 시은주,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어 친히 그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 성을 도시고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거기에 백성들을 참여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리하여 결국 전쟁은 예수님께 속한 거라는 것을 예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그저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여리고 성이 아니라 모든 사단의 세상 왕국을 물러뜨리시고 그뿐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까지 멸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한 승리와 천국의 기업을 주실 그 예수님의 전쟁을 이 여리고성 정복 전쟁이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도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것을 바라보았을까요? 안 바라보았을까요? 이 실체를 바라보았죠. 왜? 사실 이 전쟁의 약속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하면은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장차 메시아께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고 사단과의 전쟁을 승리하시어 그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참 성도들은 그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호수아에게 속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장차 참 여호수아가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저 여리고 성이 아니라 죄에 빠져있는 이 모든 우리의 타락한 삶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하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어주시고 영원한 천국 기업을 무르게 하실 날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살았다는 거죠. 그것이 실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한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그들은 믿음으로 장차 오실 진짜 여호수아를 기다렸다는 거죠. 다시 여호수아 우린 다 알잖아요. 여호수아라는 그 구약의 히브리어 이름을 신약의 헬라어로 하면 여호수아, 예수, 예수아, 예수, 헤수스. 뭐 여호수아도 여리고성 전쟁과 가나안 땅의 정복도 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어주실 영원한 천국 구원의 현실을 미리 예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싸움은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미리 증거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이제 볼 텐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참 여호수아로 오시고 또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참 이스라엘로 오셔서 마지막 정복전쟁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전쟁과 승리를 이루시는데 그 전쟁을 보면 철저히 세상에 속한 창과 검의 전쟁이 아니었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싸우시고 승리하실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예수님의 전쟁과 승리가 먼저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제 막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복음서에 한번 같이 가볼게요. 마태복음 4장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7절 먼저 볼게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가나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나안 땅 곳곳을 갈릴리부터 뭐 나사렛 뭐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세요. 그래서 그 어둠의 땅에 빛이 비추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죠. 가나안 땅 정복 전쟁과 닮아 있지 않나요? 그 뒤에 23절에서 25절. 23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전 유대 땅이에요. 갈릴리부터 밑에 예루살렘, 그 옆에 여리고까지. 예수님이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이 그 땅에 임하는 모습을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심으로 모든 앓는 자와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고치심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병들은 무엇을 알려주고 있죠?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이생의 비참함,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까지 예수님 앞에서 다 무너지고 정복당하고 있으며 그 땅에 천국이 임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전쟁을 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런데 예수님의 전쟁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궁극적인 예수님의 전쟁이 어디에서 치러졌고 어디에서 완전한 승리가 드러났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모든 백성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시고 죄와 사망을 멸하시며 완전히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부활로서 승리의 영광에 이르십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 세우신 이 세상에 그리고 죄인들 안에 있는 영적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시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던 그 어둠의 권세, 영적 어둠의 가나안 땅 다 물리치시고 예수님이 왕 대신 빛의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승리에 이제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결국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는 거냐. 전쟁은 예수님께 속했다는 거죠. 그런데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리고성에 들어오기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도 그들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누가 싸우고 승리할 전쟁, 승리해야 할 전쟁으로 여겼을까요? 자기들이었어요. 자기들이 싸우고 승리할 전쟁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후에 그들의 고백이 무엇이었어요? 와, 가나안 족속은 우리보다 크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 같은 존재밖에 안 되고 그들의 성은 너무나 견고해서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다. 이것이 뭘 알려주고 있나요? 그들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것을 절대 인정 안 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되기를 원하지 않았고 자기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다 무너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망해요. 자기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가 이를 궁극적인 천국의 영광, 예수님이 이미 싸우셨고 승리하신 전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싸워야 하고 내가 승리해야 할 전쟁이라고 믿는다면, 즉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 행위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으로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전쟁과 승리의 믿음으로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붙드는 싸움. 예수님이 우리와 씨름해 주셔서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싸움. 우리가 해야 할 전쟁. 먼저 교회는 끝까지 예수님처럼 복음으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여호수아 당시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왕국을 세우는 전쟁이었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뭐하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단의 손에 묶여있던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여 교회로 세우는 영적 전쟁 하라고 하십니다. 이 전쟁, 또 이미 예수님이 싸우고 승리하셨죠?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기 위함이다.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 끝까지 싸우시고 이기시는 전쟁입니다. 예수님이 땅끝까지 자기 백성을 하나도 남김없이 찾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되 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백성들을 교회로 모으고 교회로 세우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라고 하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뭘 약속하셨을까요? 여리고성 돌 때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셨죠. 우리에게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정복하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성도, 예수님의 군대가 지금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여기에 패배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이미 승리한 교회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 1장 8절에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싸우게 하신 영적 전쟁을 보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부터 정복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정복전쟁을 해나가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냐면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전파되고요.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방 족속으로 복음이 퍼져가는 것으로 보여주시는데 사실 그 싸움을 보면 예수님의 싸움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 그 싸움을 싸우셨던 것처럼 세상적으로는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흩어지는 모습이었어요. 완전히 지는 모습. 뭐 와 막 그냥 엄청나게 승리를 하면서 막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니까 흩어져서 온 유대 땅으로 온 유대 땅의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니까 또 이방 족속으로 흩어져서 그런데 이것이 정복전쟁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사람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전쟁. 그런데 그 전쟁의 시작점을 보면 누가 있었느냐.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돌에 맞아 죽어요.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되는 것. 그래서 이후에 그 시작된 스데반의 순교부터 시작된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예루살렘부터 전하여 이방인들까지 전해지게 하고 이방 땅에까지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 사역은 사실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서 뭐 승리하는 전쟁이라기보다도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겁니다. 아닌가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다 불러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 기업을 무르게 하는 사역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 두 가지 현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심판과 구원.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으로, 복음을 믿는 자들은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듯 교회를 이루어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최후의 심판과 최후의 구원이 온전히 임하여 성취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기를 다 마치자 뭐가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도 이제 복음 사역을 다 마치면 무슨 소리가 들릴 것 같으세요? 여리고성을 다 돌자 나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외쳐요. 그때 하나님이 심판을 여리고성에 내리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 또 우리 성도의 삶에서 복음 증거, 예수님 증거하기를 마치게 되는 날에도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큰 소리로 외치며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겁니다. 그때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는 최후의 심판을 내리시고 우리 예수님의 백성들은 다 천국에 데려가시어
영원한 기업을 무르게 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큰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성도 여러분, 그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전쟁과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싸우게 되는 모든 전쟁, 결국 다 여리고 성 무너뜨리는 전쟁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세상 정욕, 다 물리치고 천국에 속한 삶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로 더욱 살아가는 삶. 그런데 이것도 예수님의 전쟁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전쟁에 오직 은혜의 방편으로 참여하는 거죠. 복음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그의 은혜를 아는 믿음으로, 또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나누는 교제로, 또 성례를 통해 예수님과 나누는 천국 교제로 싸우는 전쟁. 죄와 사망과 사단은 이제 우리에게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다시 살아 천국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이미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분명히 이루어져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여 마침내 예수님이 이루신 천국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전쟁을 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쟁이 예수님께 속하여 있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승리를 이루어주시고 천국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 우리의 전쟁인 것처럼 내가 싸우고 싸워 이겨야 할 전쟁인 것처럼 싸웠던 저희들, 너무나 고나고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우리 예수님의 전쟁과 승리에 참여하여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며 우리도 더욱 예수님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우리를 믿음으로 굳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고 더욱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우리 온 성도들에게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